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중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9절부터 14절 내용은 언뜻 보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또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좀 다른 측면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또 왜 본문이 이 자리에 있는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9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 성취가 되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는 땅이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여기 보면 누가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가 나오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9절에 보시면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가증한 행위를 할 거거든요. 그것을 쳐다보고 따라가지 마라, 그거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그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가증한 행위란 도대체 무엇일까?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만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중에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불 속에 집어던지는 그런 악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그런 종교를 신봉하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을 뜻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 뒤에 보시면 10절 뒤에 보시면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단순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이방 종교를 믿고 따르는 이방 종교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종교 지도자들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서 복을 빌고 또 재물을 바치고 우상을 섬기는 일반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일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지자격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격인 역할을 하는 사람,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11절에 보면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초혼자는 죽은 사람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거짓말과 마귀가 사기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리더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이 일반적인 종교에서 이야기할 때에 기성 종교가 구성되려면 어떤 걸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종교만의 경전이 있어서 신이 주었다는 어떤 이런 좋은 말들, 이런 경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 제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종교인들이 필요합니다. 뭐 쉽게 예를 들자면 가령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서는 삼보가 있다 이러죠. 세 가지 보물이 있다. 그래서 불, 법, 승 세 가지를 삼보라고 합니다. 불은 부처, 법은 불법, 그리고 승은 승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기고 있는 신이 있고 그 신이 준 말씀, 그러니까 경전이 있고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의 종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리더로 두지 마라.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뭐 엘리야 같은 경우에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겨루기를 하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여러 선지자들,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곳이 관악구였습니다. 관악구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교회 숫자보다 점집이 더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곳들은 거의 하나씩 관악구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들 중에 이단이 많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단을 추종하거나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이 받게 될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죠,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히 여기신다. 당연히 우리도 이제 가증히 여겨야 되겠죠. 그런데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가? 12절 뒤에 보시면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말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악한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들을 리더로 두거나 이런 자들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심판과 형벌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심판과 형벌에 대한 내용은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여지껏 말씀하셨던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건데 뭐냐면 앞부분의 17장 2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너희가 같이 지내고 있는 동족들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죠. 일반 백성이 누군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죽여라. 죽여서 너희 가운데에서 죄악을 제거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지금 12절에서도 너희가 들어갔을 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건 이 심판의 경중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게 더 큰 심판인 거죠.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을 땐 공동체를 어떻게든 정결하게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이 심판받아 쫓겨났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 너희도 심판받는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새겨들어야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3절 14절에 보면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시는데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가? 14절에 보면 두 부류를 대조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죠. 그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지금 쫓겨나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가나안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 점쟁이, 초혼자, 신적자 이런 무당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무당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쫓겨나는 자와 너를 대조를 하시면서 쫓겨나는 자들은 무당이 하는 말 듣고 살아왔다. 그러나 너는 무당이 하는 말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무당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누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간단한 논리적 문맥을 따라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지껏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시는 리더들, 지도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판장을 세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리더이심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왕을 세우시고 네 번째는 제사장과 레인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지금 나온 내용이 연달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잘 따라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행동입니다. 그들에게 드려야 할 것도 드려야 되고 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과 달리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는 리더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끌고 다니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당 박수 점쟁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한테 한 푼이라도 쥐어주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도 보면 이 지도자와 관련해서 네 부류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 등장했던 것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17장, 16장 맨 마지막 부분도 17장 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섬기는 제단 옆에 우상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만약 우상을 숭배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죽여서 그 죄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 제사장과 레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를 정돈하면서 한 두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여기고 따라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 제사장과 레위인을 따라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들을 지도자로 두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 이게 지금 이 신명기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결국 지도자로 삼으면 안 되는 자들이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 숭배를 추종하는 자들,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감사한 면이기도 하죠. 우리는 장로였던 분들 중에 대통령을 세 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불행하게도 국민들에게 총질을 하고 쫓겨났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에는 참 인기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는 IMF를 맞이하면서 참 이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죠. 세 번째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셨고 또 그러나 결국에는 감옥에 갔죠.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신앙인이면서 장로 직분을 갖고 있던 분들이 정치도 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았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하고 해석하지만 우상을 숭배했었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는 국민들이 끌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마음에 늘 두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어떻게든 잘 국민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이러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온전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찌 보면 중간쯤에 있는 위치인지도 모르겠어요. 카톨릭을 믿었던, 로마 카톨릭을 믿었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두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가.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은 누군가를 반드시 지도자로 두기 마련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건 멍청한 사람이건 돈 많은 사람이건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군가를 지도자로 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일정 부분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도 지금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말을, 누구의 말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누구의 말을 잘 따라가고 있고 누구의 말을 특히 좋아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지도자로 삼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신명기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어 세우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점쟁이 말을 듣기 좋아하고 또 혹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내가 좋게 여기거나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을 때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유치원 가기 전에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러 가면 늘 따라갔습니다. 거기 가면 먹을 게 많고.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어머니께서 부담을 가지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처녀 때 세례도 받고 교회 다녔는데 우상 숭배해서 되나.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 어머니가 따라다니던 사람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교회를 가도 되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신은 다르지만 그래도 또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니 가도 좋다 해서 교회로 옮겨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가는 것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물어보고 정하기도 하는, 그 사람이 허락을 안 해주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경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종종 성도들 중에도, 목사, 장로, 권사 중에서도 누군가가 용하다는 사람 이야기하거나 누군가 이야기했던 그런 거를 즐겨 듣거나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잘 생각하고 내 평생에, 그리고 내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또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상 숭배는 있어서는 안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판을 치거나 그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거나 그들이 무언가 자꾸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더불어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듣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늘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여 어떤 종류의 고난을 만나건 혹은 어떤 종류의 형통함을 만나건 시선을 돌려 우상 숭배자들을 바라보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들이 말하는 것을 좋게 여기거나 그들을 따라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꽃만큼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그림자조차도 우리 삶 가운데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 스며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인생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지혜롭게 하시고 잘 분별케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있는 것,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만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